뉴스를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9월 10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펌인 에두아르 마토코 유네스코 사무총장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을 통해 비무장지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고자 하는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길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북 간 대화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는데요. 정말 저도 같은 마음이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남한과 북한의 협력으로 비무장지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고 또 남북 평화와 대화의 분위기도 크게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자,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격 분석 시간 김민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미국 참모집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조지프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현지시간 9일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이날 입수한 위성사진에서 선박 보안구역 안이나 인근에서의 활동이 계속 포착된다며 이 활동이 결정적이진 않지만 신형 SLBM인 북극성 3형의 발사 준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은 지난 현지 시간 8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 등이 2015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부인과 딸 등 다른 가족들이 북한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 등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며 이를 지시한 북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59억 500만 달러 중반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687달러,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는 월 421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 돌봄 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으며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16달러를 할인해 주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9일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도이칠란드, 영국, 일본 등 14개국 국민 14,2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국인의 89%가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14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염병을 비롯해 해외 사이버 공격, 글로벌 경기, 국가나 민족 간 갈등, 대규모 난민 이주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비율이 14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슬로 국회의원 크리스티안 티브링 예대는 노벨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2021년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티브링 예대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성사된 이스라엘과 아랍 초장국의 외교관계 정상화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독살 시도가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9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발리에 대한 독살 시도와 관련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종류 행동의 실체를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독살 시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길 원하며 미국도 가해자를 확인하려고 시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45년 만에 총격이 발생한 데 이어 중국 관영 언론이 전쟁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9일 논평에서 중국은 인도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 발전을 추구한다면서도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인도군이 지난 7일 중국과 인도의 국경 서부 지역에 위치한 선파오 산악지대에서 위협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군은 노골적으로 합의를 위반하고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한 건 중국군이라며 반박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정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태풍 마이사 그리고 하이선의 이탄 상륙으로 북한 내 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 당국은요, 태풍 복구를 위해 유례없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오늘은 이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8일 오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서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로 연말까지 내세운 경제계획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확대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은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태풍 피해로 부득이 우리는 국가적으로 추진시키던 연말 투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투쟁 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처럼 최근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봤을 때 이번 태풍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바비 등으로 인한 수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마이삭이 북한을 강타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고 알려지긴 했는데 정확히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는요, 북한의 특히 함경도 광산 지역에 막대하게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전했습니다. 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대흥청년영웅광산, 용양광산, 백바위광산에서 2천여 세대의 산림집과 수십 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됐다고 보도했고요.
네.
데일리엔케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현지에서 갱도가 무너지면서 인명피해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예, 이외에도 45개소 6만 미터의 도로가 유실이 되고
네.
59개의 다리가 끊어지는 등 재반시설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유례없이 이렇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걸 보면은
네.
현지 상황은 더 나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특히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하던데요.
네, 이 검덕지구는요,
네.
함남 단천시에 있는 북한 최대 규모의 광산지대입니다.
예.
연이나 아연이 풍부한 검덕광산과 마그네사이트가 다량 매장된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 등이 밀집해 있는데요.
예.
북한 내 주요 광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피해로 인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검덕지구를 하루빨리 복구하는 것은 그곳 인민들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며 동시에 경제의 주요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급선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북한 당국 차원에서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피해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검덕지구의 피해와 복구건설 규모를 검토하고 복구건설을 또다시 인민군대에 이임하기로 했다면서 인민군대만이 또 하나의 전선을 전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번에 열린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물론 태풍 복구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졌겠지만요. 추가적으로 경제계획 목표를 좀 재검토하겠다 이런 대목도 눈에 띄는데요.
네, 앞서 북한은 올 4월에 정치국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 계획을 수정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5개월 만에 이마저도 변경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네.
특히 지난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 변경하겠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번에는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이루어지던 각종 사업들의
네.
차질을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같은 국가사업을 잠시 미루고 이 재원을 태풍비의 복구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요. 앞서 함경도 지역의 태풍피해 복구에 나서달라 이렇게 평양시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바가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기존엔 찾아보기 힘든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모인 당원들이 현장으로 파견이 됐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 복구 지원을 공개 호소한 지 사흘 만에
네.
평양시 당원 12,000명으로 구성된 수도당원 사단이 함경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 북한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함경도 복구를 위한 수도당원 사단에 선발된 평양시 당원 12,000명은 출발 직전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집결해서 성공적인 피해 복구와 충성 다짐을 위한 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북한 매체들은 이외에도 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될 시멘트 등 건설 자재와 공구, 후발물자를 실은 화물차와 열차가 출발하는 모습, 또 시민들이 수도 당원을 배웅하는 모습 등을 네.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가 정말 크다면요. 국제사회에 도움을 좀 요청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요. 유엔
네.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뉴욕 본부의 공보 담당관이 태풍 하이성과 관련해서 유엔 측이 북한 당국에 지원을 제안을 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요청은 아직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유럽연합에서도 북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수해 복구를 위한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국제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현재처럼 피해 상황이 좀 큰 규모로 발생했다고 봤을 때는 뭐 굳이 남한이 아니더라도
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조금 협조의
네.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뭐 좀 자력갱생 스스로 해결해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부디 더 이상의 피해는 없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 잘 이게 복구되는 쪽으로 상황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자, 뉴스체크 시간 오늘은 북한의 수해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정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은 2주 연속 빌보드 핫100 1위를 하고요. 블랙핑크는 13위를 하고 정말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K-POP 남녀 그룹들의 선전이 대단합니다. 블랙핑크의 제니가 혼자 부른 노래 2018년에 발표된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천진 남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 귀찮아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 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국민통일방송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는 11월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아베 총리가 건강 문제로 사퇴를 하고 또 후임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새로운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북중 동맹이 더욱 밀착하는 분위기인데요. 아, 최근 동북아시아 정세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북한에 미칠 영향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장님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좀 어렵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 바이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전문 웹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스틱에 따르면 지난 3일에 보도가 된 건데요.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한 49.6%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42.4%, 그래서 한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앞서고 있는데 이게 한두 달 전에는 좀 격차가 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한 7.4,
네.
두 달 전에는 한 8.8포인트 차이였는데 대선을 지금 두 달 앞둔 지금 갈수록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는 양상이고요.
예.
당초에 이제 미국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좀 지지율이 네. 좀 떨어졌고, 그리고 경찰이 흑인을 좀 과잉 진압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지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악재로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내놓겠다 뭐 이런
예.
전망을 했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뭐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일부 시위대들이 약탈을 하거나 폭력 행위를 하면서 좀 문제가 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시위대 전체를 뭐 폭도다,
네.
테러 분자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를 강조를 하면서 이 시위를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백인들의 표심을
네.
좀 잡기 위한 공세를 펼치면서 지지율이 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북한은요, 이 미국 대선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대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에 좀 빠르게 북미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반면에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북미 협상을 했을 때
네.
정상회담에서 좀 뭐 별 성과 없이 했다고 좀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 미국은 북한에보다 좀 명확한 비핵화 의지 표명을 협상 재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상 간에 뭔가를 통 크게 합의하는 네. 모양새였다면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기존에 미국이 했던 방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무 협상에서 세밀하게 조율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좀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좀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 선거 정강 정책을 미리 밝혔는데 여기에
네.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교 캠페인, 그러니까 깜빠니아를 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입장에서 누가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다만 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
네.
점에 대해서는 두 후보다 좀 공감하는 분위기 같고 좀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선이 되면 좀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대화가 좀 빠르게 좀 타게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게 비핵화인데 이게
네.
좀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결국에는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네, 한국이나 북한이나
네.
꽤 이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예.
선거 결과를 좀 주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네.
한반도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예. 대외 정책의 주요 기제로 설정을 하고 뭐든지 하여튼 미국의 이익이 되게끔 하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네, 했죠. 네.
그래서 뭐 무역도 그렇고 네. 또 군사 쪽도 해외 주둔 미군을 복귀시키거나 한국을 비롯해서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를 더 내라 이렇게 압박을 갖고 있어서 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 한미동맹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예. 이건 역시 또 북한이 또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지금 정해진 게 막 없잖아요. 즉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 빠르게 돼가지고 뭔가 성과를 낼 경우 종전 선언을 한다랄지 예. 뭐 주한 미군을 뭐 축소하거나 철수한다랄지 이러면서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조 바이든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이 될 경우 정권을 잡을 경우에 미국의 동맹 회복 다자주의 체제 복원.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동맹 구조대로 뭔가 다시 복원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한미동맹 같은 이런 전통적인 동맹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좀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그리고 비핵화 협상의 성과가 없을 시에 대북 압박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남북관계의 속도를 내려는 한국 정부가 좀 갈등을 빚을 좀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앞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소극적으로 다루고 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미 간 불협 화음이 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일단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중국 문제에 또 북핵 문제까지 겹쳐서 한반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본 상황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갑자기 또 그만두게 됐죠?
네, 원래 아베 총리가 임기가 한 1년여 남았는데 네.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0 예. 8일인데요. 건강이 나빠가지고 일단 사임을 하겠다고 했고요.
네.
현재 이제 유력한 차기 일본 총리로 거론되는 사람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입니다. 이 관방 장관이라는 거는 좀 일본만의 좀 독특한 조직인데요.
예.
정부의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고
네.
일본 행정조직의 어떤 핵심 부서입니다. 북한으로 치면 한 국무위원회를 네. 좀 뭐 관할하는 뭐 그런 간부다, 고위 간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스가 장관의 경우는 아베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겠네요.
오는 네. 14일에 선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의 한 70%가 지금 스가 장관을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네. 이제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될 경우에 내년 9월까지 이제 임기를 하게 되는데 뭐 임기 동안에는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를 뭐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일본의 대북 정책 기조는 아무래도 뭐 아베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실제로 스가 관방 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선거 운동 기간인데
예.
이 총리가 되려면 집권당인 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돼야 됩니다.
네.
이제 스가 장관을 포함해서 3명의 후보가 지금 나왔는데 지난 8일에 후보들이 이제 언론에 자신의 정책과 출마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스가 관방 장관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아베 신조 정권 대책을 계승해서 더욱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이 포함된
네.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후,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외교 총결산을 목표로 북한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일 관계를 축으로 중국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비핵화의 성과가 없다면 현재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 같고 다만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아베 총리도 사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결국에는
네.
납북자 문제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와 기조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스가 장관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아직 나온 건 없는데
예.
아베 총리가 먼저 제안을 앞서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아베 총리도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전해달라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일 관계에 대한 성명서를 밝혔는데
네.
그냥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아베 정부를 비판을 했는데 끈질기게 평양의 문을 아베가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마치 우리나라에 대한 협의 방침을 바꾼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네.
좀 심한 표현인데 아베 일당의 낙가죽이 두껍다. 그래서 과거 청산을 예. 하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스가 장관의 경우에는요. 좀 대북 강경파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일단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된 그 인연이
네.
대북 강경 정책에 뭔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인연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2002년쯤입니다. 이때 이제 뭐 일본인 납치 문제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스가 그러니까 장관이죠. 당시 이제 스가가 북한 만경봉호에 대한 입항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자 당시 그때 이제 아베가 관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이때 아베도 대북 강경책을 주장을 했거든요. 뜻이 맞는 것 같아서 함께 일해보자
그렇군요.
제안을 해가지고 예. 정치를 좀 같이 했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강경정책 펼칠지는 좀 봐야겠지만 뭐 아베 총리가 하는 정도 수준에서 좀 대북 정책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앞서 미중 갈등의 문제가 조금 나왔었어요. 미중 간 패권 경쟁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죠.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미국 네.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 이제 이런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로 좀 갈등을 겪었는데 최근에는
네.
이 전방이 지금 갈등이 되면서 과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이 대립했던 신냉전이 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미 그 중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당선이 될 경우 성공을 할 경우 현재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고 확대를 해서 고강도 중국 견제 정책을 유지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입장은 좀 비슷합니다.
네.
일단 미국 지도력을 세계에서 회복을 할 거고 중국 인권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건 좀 비슷할 것 같고 동맹국들에게도
네.
중국에 대응해서 미국의 편에 설 것을 요청을 할 것 같아서 한국도 한반도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적극 협력을 하고 있죠.
네. 일본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어떤 미국의 동맹의 핵심 축이고요.
예.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도 미국과 최근에 회의를 하면서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서서 함께
네.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고 지금 동중국해에서 그 중국과 갈등을 빚는데
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일본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지금 어쨌든
네.
미국에 협력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좀 중간에서 애매합니다. 한국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 세력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스티븐 비건비 국무부 부장관이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네 개 나라가 일종의 좀 뭐라고 안보 협의체를 지금 대략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 일본, 미국, 호주인데
예.
여기에 한국을 포함해서 이 태평양 쪽에 있는 나라들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지금 본격화되지는 않지만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한국도 참여하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미중 갈등이 결국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은
네.
그 안보는 미국과 가깝지만 또
예.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중한
네.
태도를 보이고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 미중 그 갈등이 좀 격화되면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이 대북 정책의 영향을 크고 경제나 안보 영향을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떤 게 국가에 이게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좀 판단을 해서 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굉장히 좀 난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고요. 또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좀 흘러서 상황이 변하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자, 오늘 정격 분석 시간 김민수 국민통일방송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97년에 데뷔한 박혜경이라는 여가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목소리로 독특하고 예쁜 노래들을 많이 부른 가수입니다. 마니아라고 하죠. 누군가나 뭔가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걸 말이죠. 근데 바로 그런 마니아층 팬들이 많았던 가수라고 하네요. 박혜경 씨의 히트곡 주문을 걸어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리는 뉴스로 본 세상. 오늘은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 살펴보는 목요일입니다. 김지영 기자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요, 네. 쌍순환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후로 5월 23일 정치협상회의, 7월 21일 기업자담회, 네. 8월 24일 경제사회 전문가 자담회, 그리고 9월 1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에서 등 공식석상에선 빠지지 않고 시 주석이 쌍순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쌍순환에 담긴 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몇 달 사이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특정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게 국가 발전 방향이나 최우선 과제나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쌍순환이라는 게 뭔가요?
네, 쌍순환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네. 두 개의 순환고리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두 개의 고리란 국제대순환과 네. 국내대순환을 의미합니다. 국제대순환은 수출 중심의 국제시장, 국내대순환은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시장입니다. 앞으로 쌍순환은 2021년부터 5년간 중국 경제를 결정할 정책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핵심 단어가 될 전망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결국에는 관련된 단어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시 주석은요, 쌍순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시 주석은 지난 1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네. 국내와 국제 쌍순환을 통한 새로운 상호발전 구조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와 국제 순환, 그러니까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잘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근데 사실 경제성장을 위해서 수출이나 내수 모두에 힘쓰자 뭐 이거는 어느 나라에나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 주석이 네. 또 앞서 5월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국내 수요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네. 완전한 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시장 우위를 이용해 국제 시장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수를 먼저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웨이링링 중국 전문기자는요. 쌍순환 개념은 87년 덩샤오핑 시절 이미 수립됐다고 말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해외시장 공략이나 뭐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국제 대순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진핑 정권은 국내 대순환을 통해 내수를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수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중국이 내수를 키우겠다 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무역 갈등 문제가 심해지면서 유독 또 내수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네. 바이러스가 또 발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네.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내수를 통한 자력 갱생이 필수가 된 셈인데요. 여기서 내수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네. 내수라는 게 투자와 소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국은 투자율은 높지만 국내 총 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8.8%로 세계 평균치에 못 미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아서 순환 구조가 이렇게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건데요. 중국은 2001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고 나서 싸게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 네. 미국의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위기를 맞은 거죠.
네, 뭐 중국의 그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게 결국에는 이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좀 위기의식을 가져온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국내 대순환만 강조를 하면 되잖아요. 굳이 쌍순환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건 국제 대순환 없이 국내 대순환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네. 중국은 이미 개혁 개방을 통해서 전 세계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돼 있죠.
그렇죠.
온전히 내수 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제 구조가 됐기 때문에 네.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의 상호 촉진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시 주석 역시 새로운 발전 양식은 폐쇄적인 국내 순환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네.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쌍순환이라는 게 내수 경제도 키우고 또 동시에 경제 자립도를 좀 높여서 세계 시장에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 개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기술 발전으로 국제 시장을 주도한다는 게 쌍순환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쌍순환 전략엔 중국 제조 2025 달성 의지가 숨겨 있다 해석했습니다.
네, 이 중국 제조 2025, 2025 이게 정확히 뭔가요?
2025년까지 10개 첨단 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네.
미국은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급을 막으려고 이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서 중국 제조 2025를 공식 문건에서 제외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중국이 중국 제조 2025의 근본적인 목표를 쌍순환 전략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국제통화 지금 중국 지부장을 지낸 코넬대 에스워 프라사드 교수는 쌍순환은 중국의 기존 전략을 깔끔하게 포장하고 있다면서
네.
외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자급자족 달성 목표가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이제 기술 우리의 제조업 기술을 키워서 자급자족하면서도 세계 시장에 나아가겠다 이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완전히 끊겠다. 정말 미국은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종합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도 중국의 생생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y as one, two, three, ABC, one, two, three, baby, when we go. 순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죠. 자,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만났던 사람인데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 너무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요. 이런 얘기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라는 말은요. 영어로 I'm bad with names 라고 합니다. 여기서 bad, B-A-D는요, 나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에는 나쁘다, 이름엔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죄송한데 성함이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요. I'm bad with names. 잘 알아두셨다가 누군가의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활용해 보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11일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황해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는 새벽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8도, 해산 12도, 강계 13도, 함흥 청진 16도, 평양 신의주 개성 원산 17도, 사리원 18도, 해주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7도, 해산 청진 21도, 원산 22도, 함흥 23도, 해주 25도, 강계 개성 26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27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3.5% 상승한 38.0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6% 상승한 1954.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83.34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부쩍 가을 하늘과 바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기도 쉽죠. 코로나19 조심과 함께 감기도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2001년에 데뷔한 넬이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음악 정말 잘하는 밴드입니다. 들어보시면 참 고급지게 음악이 좋구나 하는 생각 드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자, 좋은 노래들 많은데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넬의 대표곡 중 하나인 기억을 걷는 시간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